히브리서 3장이네요. 2장이 아니라 3장 19절부터 4장 2절까지 히브리서 3장 19절부터 4장 2절 말씀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지금 중남미 사역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지금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은 쉽게 표현하면 콜롬비아에 있는 베르메스 목사님처럼 아주 혈맹을 맺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닌 목사님 교회 일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저희가 레닌 목사님 발견했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환호, 감격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르메스 목사님도 우리가 발견됐을 때 어떤 그 현장의 보고에 의해서 아주 그 기쁨과 그런 게 있던 것들이 뭐 얼마 안 됐는데 어느덧 그분들이 각 나라를 넘어서 주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역자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음을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서 그런 분들이 또 발견될 거라고 보고 또 그 레닌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과테말라 좀 전역을 통해 더 중요한 일꾼들이 만나지는 그러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닌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되게 감각적이고 뭐든지 이렇게 절차에 따라 사는 부분이 뭘 보고를 할 때도 너무 이해가 잘 가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1, 2, 3, 4는 지난번 우리 꿈부리 때 보고할 때 들으면서 우리도 잊혀진 기억인데 그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영상을 너무 잘 준비하셔서 참 되게 좋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갈수록 앞으로는 소수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다수가 많이 나가서 많이 받고 또 1차 사역이 뭔지 2차 사역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냥 한두 날 도전해서 겨우 이렇게 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만 정확히 선포되면 나라가 문 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정착된 어떤 확신으로 이렇게 있죠. 이번에 그 박현신 목사님께서도 녹취해서 볼 수 있지만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문 열면 다 끝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복음을 막 전해서 나라가 막 열려 그런데 가슴에 덜컹덜컹 이렇게 와닿는 바가 뭐냐면 복음의 깊어짐이에요. 복음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에서 덜렁덜렁하다는 얘기는 조금만 문제가 와도 확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막 문 열리는데 이번에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갈등이 와도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뒤돌아서버리고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화 메시지 나온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한 2년 됐거든요. 2년 넘었거든요. 아주 까마득하지만 2년 됐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지금 중남미랄 전 세계 당대 세계복음에 동참하는 교회 결국에는 그 말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당대 세계복음의 삶을 가면서 각자 개개인들이 믿음의 깊어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더불어 하게 물론 아직도 안 열린 나라가 너무너무 많지만 좀 아까 인도 보니까 크리스찬이 2,500만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 1,000만인데 저기는 2,500만이에요 깜짝 놀래갖고 우리가 도와줄 나라인가 싶기도 한데 중국은 기독교인이 1억 2천 명이에요 우리가 도울 나라인가 우리가 도움받을 나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올바른 복음이 없는 모든 땅들에는 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갖게 되어진 사람들 통해서 올바른 방법인 방향인 당대 세계복음화에 그런 헌신하는 교회가 괜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봤던 4장 2절 말씀 기억이 안 볼 건데요.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냐면 민수기에서 광야를 가면서 40년간 동안을 방황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위의 말씀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40년 동안 노하여서 그들이 불순행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져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요. 12명 중에 10명이 현실적인 보고를 해요. 불순행한 게 아니라 본 그대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틀린 말을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멱살 잡고 싸웠을 것인데 싸우질 않아요. 반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말이 고백이 틀림이 없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자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현실적인 보고를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기를 원했어요. 왜?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언약은 믿음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믿음으로써 이해가 되어지고 언약은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도는데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불신앙 보고 한 딱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한 게 아니라 40년 길을 가면서 그 불신앙했던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요. 그들이 가다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고 그들이 가다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그 현실적인 보고에 온 회중에 온 백성의 믿음을 뺏기고서 그 길을 가고 결국에는 이 언약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알지 못한 것이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론 불신앙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앙 안 했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그 길을 가면서 불신앙한 사람들은 거기서 엎어져 죽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리면서 계속 싸웠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연결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똑같이 들었지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연결시켜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약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경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있냐? 없어요. 3일차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전체가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단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가 없다고. 전체가 문장과 여러 세대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의 방향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신약을 보게 되면 더더욱이나 구약은 앞단계니까 조금 거리가 멀게 좀 해석이 필요하지만 신약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셨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셨는데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 방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넘어가세요. 14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히브리서 14장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일 때 동의하고 함께 마음 뺏겨서 흥분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했던 그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을 하죠.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가면서 동시에 일시에 죽는 게 아니라 가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사 같아.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히 죽을 이유 때문에 죽게 되는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범주에서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로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가면서 다 죽게 만들고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더불어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길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은 누구였냔 말이에요. 새벽에 봤던 부분이지만 쭉 넘어가서요. 13장 말씀 봅시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요 말씀이에요. 13장네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누굴 뽑았냐? 2절 말씀 보니까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를 뽑은 거예요. 열두 지파 중에서 시간 남는 사람, 백수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될 사람 뽑은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뽑은 거예요. 지휘관이라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공인된 사람이고 실력도 공인된 사람이고 그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평균 이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이끌 만큼의 리더급에 있던 대장들을 주로 뽑은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 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이름이 그 열두 지파의 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갈렙이 나왔어요. 유다 지파는 야곱이 죽을 때 축복했던 그 지파예요. 그렇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항상 전쟁에 앞장서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앞장섰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그 지파죠. 그 다음에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명, 유다 지파에서 한 명 나왔던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나머지 10명 전부 다가 뭐하냐? 불신앙하는 거예요. 12명이 다 누구였냐? 지휘관이었어, 지휘관. 그 지파에서 가장 인정받고 이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도 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하는 그 불신앙은 그만큼 파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존할 만한, 의지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 말들에 의해서 온 백성의 온 회중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뭐 목회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보고한 내용들 저는 오늘 처음 들어요. 물론 카톡에 봤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볼 때는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 그리고 현식이라는 거예요. 조성욱 목사님 혜진이라는 거예요. 조성욱 목사님 소회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지휘관이에요. 다시 보면 또 13개의 교회에 있는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린 모두 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합한 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각각 개개인들은 믿음을 이미 서로가 늘 검증받아야 되겠지만 서로가 검증하고 스스로 싸움, 명적인 싸우는 싸움 가운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지휘관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컸겠어요? 왜? 그 믿음, 말이 큰 게 아니라 그 말이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온 회중을 이끌 만큼 그만큼 그들이 신뢰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현실적인 보고 틀린 보고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보고 감각하고 감지하고 의미를 말한 게 아니라 본 것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 것 그대로 가서 과일을 따다 줄 정도였으니까 본 것 그대로 말을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의미를 묻는 물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사실은 믿음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물을 보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열 명의 불신앙을 기다렸다는 듯이 온 백성들이 다 불신앙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탐꾼의 보고 불신앙 이전에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열 개의 불신앙에 전제됐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열 번의 불신앙이 이미 계속 있었고 그 불신앙 가운데 정탐꾼의 보고가 큰 기폭제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있지 않았던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던 것은 가나안 이 광야를 갈 때 출애굽 초기, 그러니까 가나안 광야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면 이거 초기의 이야기예요. 초기의 이야기라는 얘기는 홍해를 건넌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밤에는 지금도 오늘 밤에도 불구덩이 있었고 지금 낮에도 구름구덩이 있는 그런 현실이야. 아침도 주신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봐도 느낄 수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믿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 불신앙 말을 확 더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니죠.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뭐 12장도 있지만 11장 말씀 보면 지난 새벽에 봤던 말씀드리는데요. 민수기 11장 어떤 불신앙까지 있었냐.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했던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8번째 불신앙이 이 내용이에요. 1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무슨 말이냐면 고기 주세요. 그거예요. 고기를 왜 안 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항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 애들도 이럴 때가 있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 생각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기 3절 말씀했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걸 많이 먹었을까요? 근근히 겨우겨우 먹었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늘 먹었는데 못 먹는 것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뭘 경험했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 최소한 1년 전에, 1년 반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다가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그 지휘관들, 그 수령되는 사람들, 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불신앙 가운데 계속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신앙을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자 개인의 인생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끌려가면 사실은 이런 인생들을 기껏 홍해 나와서 기껏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구원, 출애굽을 보통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 그게는 민족적인 구원을 했어.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달아봐요. 왜? 들어간 그들도 사실은 안 믿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땅을 허락하세요. 정복을 다 못하게 해요. 그들이 계속 믿음을 달아보는 현실적인 일들을, 사건들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 이 길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걸릴 문제가 많고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얽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얽히는 문제 계속 얽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노름이 얽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경제 얽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관계 얽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다양한 문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느껴요. 일방의 문제는 없어요. 일방의 문제. 친구들을 이렇게 목사인데 이혼을 해. 아, 사모님 이상한 분이네.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쌍방의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주신 구원과 당대 세계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출애굽 같은 일들을 뻔히 보고도 그런 불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을 뺏기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불신앙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드리고 싸우지 않으면 그 문제 또 턱 걸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좁아져요. 좁아져가지고 응신의 폭이 좁아. 결과적으로는 별거 아닌 문제에 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믿지 않으면 내일도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연결시켜서 결부시켜서 믿음의 눈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의 눈 가지고 판단하고 믿음의 눈 가지고 나를 드릴 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복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정복하는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가운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지휘관, 그런 수령, 그런 성도, 그런 온 회중으로서 인도받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들을 두고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늘 평상시에도 이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과 함께 믿음을 드리며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 진행 중에 있는 중남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앞으로 향후 있을 많은 일정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불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깨어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에 멀리 나가는 피니셔스쿨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단순한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복음에 헌신되어지고 또 복음 가운데 수종되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며 복음이 깊게 조명되고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